예, 계시록 12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12장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12장 말씀에는 크게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자와 용과 여자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용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로 말씀하시고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완전히 패하고 심판을 받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할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인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5절에 가면 여자가 낳게 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 아들에 대한 전체 구원 역사를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아들에 관한 삶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계시록 12장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 중심입니다. 이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요. 이 아들로 모든 성경이 풀어집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도 이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시작되고요. 구원 역사의 끝도 이 아들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어 이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 이 아들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구원 역사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 참 아들로 풀어지는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가장 처음 이 아들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이죠? 바로 처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들에 관한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seed of the woman, 여자에게서 날 아들이죠. 그 아들이 오시는 날에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세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도 이 여자의 후손, 즉 여자에게서 날 아들을 약속하시는데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어져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셔도요, 아브라함의 한 씨, 후손, 즉 아들에 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따라서 아들이 모든 하나님 약속의 중심에 계시고 그 아들이 모든 하나님 약속의 시작이고 성취고 구원 역사가 흐르는 중심에 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 역사는 이 아들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되어 아들이 오심으로 성취되고 그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아들이 오시는 때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그냥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오시는 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제 말세의 끝,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르쳤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즉 아브라함의 씨가 마침내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이 태어나시고 아들이 오시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사건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16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아브라함의 씨, 한 아들,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천국의 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와서 이제 그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입고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가르쳤던 구약의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외에도 모든 구약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아들을 가르쳐 약속하신 것들, 모든 사건들까지 다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 역사는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왜? 아들에 관한 역사이고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교훈을 꺼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해 가르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오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라는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더 가리키는 현실이 아닌 실체, 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즉, 누가 오심으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참 아들이 오심으로. 그때가 임하여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참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무르게 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들에 관한 약속과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전체 구원 역사의 요약이라는 거죠. 여자도 나오고 용도 나오지만 아들이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들이 중심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도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아들이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고요. 아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까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어 영원한 아들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 아들을 떠나게 되면, 이 아들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만 알아가야 되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아들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아들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의 이김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 용이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단과 여자, 또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그 원수 관계가 있어서 사단과 그의 종들이 여자와 여자의 아들을 대적하고 멸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도 언제 완전히 드러나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과 사단의 종들이 핍박하고 사방으로 둘러싸 이제 대적하고 멸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서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님 때 완전히 드러나지만 사실은 구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4절의 내용도요, 구원 역사의 모든 현실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이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신 후에 바로 나타나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사단의 종이죠. 그런데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이 둘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의 종이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멸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백성인 아벨을 미워하여 죽여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죠. 그 이후에도 이러한 현실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보여져요. 하나님 백성들이 쭉 나오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만 나오는 게 아니라죠. 아니죠. 이스마엘이 함께 나와 둘 사이에 싸움이 있는 걸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만 나오지 않아요. 에서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인 야곱과 사단의 백성인 에서와의 싸움이 있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그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을 늘 대적하며 멸하여 했던 이방 민족들, 열방들과의 싸움이 함께 보여지고 원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들이 다 예수님과 사단에게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구약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이삭이 가르쳤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백성들과의 원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도요, 계속 이 말씀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원수 관계가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항상 약속의 아들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말세의 시대에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단과 사단에 종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듯이, 이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 말세의 현실이 그러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분명한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라고 하세요.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자의 아들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유업을 얻지만, 사단의 후손이 가리키는 세상 죄인들은 내쫓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들과 큰 용, 즉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싸움이 있는데, 사단은 항상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과 그 종들이 내쫓겨나고요. 여자의 후손과 그에게 속한 형제들이 이기고 유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김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 싸움의 현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사단이 대적하고 핍박하여 죽이려 했던 그 여자의 참 아들은 누구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아들이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을 사단이 이렇게 대적하고 미워하며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도 사단이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히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온 세상을 미혹하고 선동하여 죽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사단의 종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무기력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거죠. 사단이 정말 온 세상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로당을 통해 죽이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할 수는 없었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고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세상적인 고난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정말 사단이 다 이긴 것 같은 현실이 나타날지라도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면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을 보면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이셨습니다. 부활하세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떠하든지 다 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천국 영광에 이릅니다. 우리가 유업을 얻을 하나님 아들들이고요. 사단과 그 백성들은 결국 지옥 심판으로 내쫓길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우리도 발꿈치는 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깰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1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현실들, 예수님 때에는 육체적인 현실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육체적인 현실에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교묘하게 영적인 현실로 찾아온다는 거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사용하여 온갖 거짓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두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미혹하여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이 일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어요. 미국 땅이라고 저 북한 땅에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사단이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굳게 붙드는 대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게 하고 이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는 악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잊지 않고 더욱 쉬지 않고 복음 말씀으로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도 아니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 세상으로 육체적인 싸움을 하라고 덤벼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세상으로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 자신을 육체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 참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싸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싸움. 우리가 속한 천국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싸움.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싸움. 그 피와 의의 공로에 늘 매여 살아가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는 싸움. 그래서 더욱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곧 본향집에 들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것. 그날까지는 싸움이 있다고 하세요. 지금도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들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니 눈에 보이게 드러난 세상 현실은 고난과 핍박일지라도 영원한 천국 축복의 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세상에서 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게 하시는 것이 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다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이 그때에 더욱 드러날 거고요. 결국 다 잃어버리고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도 곧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이 곧 드러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으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현실들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세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힘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사단의 공격까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약속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쁘게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삶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또 8시 예배, 10시 예배에 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예배 드리겠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라이브 스트림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